아니 근데 요거 4. 몇 광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주 사이즈로 보면 되게 가까운 거 아니에요?
바로 옆집이죠, 뭐. 이게 조금 재미있는데요. 원래 영화가 제작될 때까지만 해도 이 알파 센터리라는 실존하는 별 주변에 행성이 발견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임스 웹을 관측을 해서 보니까 이 주변에 실제 가스 행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나가면서 샘플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인산염 이런 것도 검출되고 여기 이 정도면 생명체가 있어도 이상하진 않겠다.
그 나비족들은 서로 연결도 돼 있고 또 내가 타고 다니는 무슨 동물 같은 거에도
맞아요.
이게 연결하잖아요.
인간 전체는 한 천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비슷한 방식이 최근에 신경세포를 조그만 뭐 미니뇌라고 부르는 얘를 뇌에 다시 이식하면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와 다시 연결합니다. 동물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요?
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오늘은 그리고 정말 한 해도 빠짐없이 함께해 주셨던 우리 김범준 교수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은 이제 참여를 못하셨는데 오늘 새로 과학을 보다에 또 합류해 주신 두 분 소개를 각각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최명환이고요. 원래 현미경을 만드는 공학적인 연구를 하다가 미각으로 넘어오게 된 연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에서 화학화공생명공학전공으로 가르치고 있는 박승민입니다. 김범주 교수님 학과 후배입니다.
그래도 저희에게 큰 선물을 주고 또 가셨습니다. 학교 후배라고 나의 아바타가 여기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이사항으로는 2023년에 노벨상을 받을 뻔하다가 이그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그노벨상은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언급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걸로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스마트 변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스마트 변기 하면 웃으시는데 이그노벨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웃게 만들어라 그리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웃게 만드는 포인트는 화장실이고요. 지금 생각하게 만드는 포인트는 매일 버리는 배설물 속에서 건강 지표에 대한 인자가 있지 않을까가 좀 생각하게 만드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보낸 그 친구들을 분석을 바로 즉석에서 해주는 모양이군요.
네.
괜찮은데? 이거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떤 정보들을 주로 분석해 줍니까?
저희가 센서를 사용하는데요. 센서가 화장실하고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친구입니다. 과학 센서라고 저희가 부르긴 하는데 과학 센서라고 불리는 게 화장실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뽑을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정보를 뽑을 수 있냐면 일단은 대변의 형태 이렇게 안 중요해 보여도
아니 중요할 수 있죠.
네,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인자여서 형태, 크기, 색깔, 점도 같은 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소변인지 대변인지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걸 어떻게 몰라요?
아 근데 센서가 없으면 전혀 알 수가 없죠. 외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상당히 여러 정보들을
뽑을 수 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왕도 변을 보면 뇌화트를 담아서 신하가 달라붙어서 분석을 하잖아요. 왕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나만의 전용 뇌화트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하루하루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이 사람의 건강 이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추적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요거는 이거로 그냥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그 노벨상 정도면
내년도 초순에 저희가 상용화가 돼서
진짜요?
예, 지금 12대가 병원에 설치가 돼 있고요.
상용화가 됐어요?
예, 상용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교수님은 주로 어떤 연구를 많이 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쥐를 활용해서 연구하고요. 혓바닥도 찍고 미각세포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에 있는 거 다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 안쪽에 있는 신경세포들, 미각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들 얘네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우리 맛정보가 혀에서부터 뇌까지 어떻게 처리돼 가는지 이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랑 쥐랑 큰 차이 없나요?
일단은 다섯 가지 기본맛,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다 공유하고요. 유전적으로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서 쥐에서 찾아낸 정보가 사람한테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최근 연구도 쥐한테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가 사람한테도 있다까지 저희가 보여줬습니다.
그럼 사람이 좋아하는 거 대체로 쥐가 좋아하기도 합니까?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콤한 맛, 감칠맛, 적절한 짠맛 다 쥐도 좋아하고요. 사람도 좋아합니다.
생긴 거는 혀가 매우 다르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혀 되게 유사하게 생겼어요.
아, 쥐랑?
네네.
아, 이게 그래요?
한 5mm, 한 1cm 정도 되거든요. 예. 크기만 작지 혀 앞쪽에 미래 몰려있는 것도 비슷하고 목구멍 쪽에 또 다른 형태의 미래가 있거든요. 그런 네. 구조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떻게 맛을 느끼는지, 감각하는지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맛이 어떻게 처리돼가는지 예를 들어서 맛이 섞였을 때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쥐들은 쥐약 맛을 아나요?
보통 이렇게 독이 되는 물질은요 대부분 다 쓰게 느껴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생존을 위해 피해야 되는 물질이니까. 근데 아마 쥐약은 쓴맛을 감추도록 다른 맛이나 뭐 향을 통해서 감추겠죠. 아,
이렇게 이제 숨겨놓고
네네 먹어야 죽으니까.
아, 왜냐면 저는 어릴 때 쥐들이 이제 쥐약 먹고 죽잖아요. 어릴 때 이제 쥐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 아 좀 슬픈 얘기인데 엄마 쥐랑 새끼 쥐들이 한 10마리가 나란히 줄 서서 다 죽은 거예요. 마음이 좀 짠하긴 했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예를 들어 누가 먼저 먹고 좀 약간 이렇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안 먹든지 아니면 다 같이 먹었다 치더라도 좀 분산돼서 힘드니까 다 이렇게 따로따로 가셨을 것 같은데 줄 서서 이렇게 죽은 거 보고 이게 무슨 근데 뭐 거기까지 연구하기는 좀 쉽진 않으셨겠죠.
네. 새끼가 젖을 뗀 상태였나요?
아 그것까지 제가 한번 분석 못했습니다.
젖떼기 전이면 이제 젖을 먹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게 해서 나란히 이렇게 모여서 죽었을 수도 있죠.
모여서 죽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젖떼기 전에 모여 다니니까
더 슬프네 그러면. 괜히 쥐약 먹이 갖고 나는 어릴 땐 쥐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쥐덫에 이제 쥐가 들어오면 걔를 이제 익사를 시킵니다.
아
뭐야 다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아 김범준 네. 교수님 이래서 이때 필요한데 저랑 같은 세대 뭐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쥐 연구하신다니까 반가워서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코인을 좀 탈 겁니다. 아바타 코인이라고.
네.
아바타 보면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우주선 안에서 입은 옷이 약간 이런 후드 티셔츠 같은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이 우주먼지님과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집업 후드라고 하죠. 이런 걸 천 재질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톡톡하고 안에 뭐 이렇게 티셔츠 하나에 입고 다니면 좋고 여기 이제 너무 추운 날은 여기 패딩 하나 딱 걸치면 가장 확실한 겨울 대책이 될 텐데 아직 이제 없으신 거잖아요.
네네
없습니다. 이렇게 좋으니까 한번 사보세요.
투웨이 집업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투웨이 집업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올렸죠. 이게 이제 끝이잖아. 근데 여기 밑에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배가 더울 수 있잖아요. 가슴은 뜨거운데 배는 더울 수 있거든요.
화장실 갔을 때 유리하게.
아, 예. 그리고 저 임산부들도 배가 이렇게 열릴 필요가 있다고 다양한 목적으로 쓰실 수 있는 투웨이 후드 집업 검정색 블랙 컬러랑 네이비 컬러 두 가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입어보시고 등 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오, 네. 바코드까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자 그러면 우리는 아바타 코인 이게 최근에 개봉을 했고 아직은 이제 저희가 못 봤는데 1편이 아바타 그냥 네. 아바타였고 2편이 물의 길
네, 네, 맞습니다. 네.
3편이
불과 채
파이어 앤 애쉬
약간 5원소설에 어, 네. 따라가는 것 같긴
그
하네요.
4원소 네. 배경으로 다 다루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불, 물,
공기, 흙
5원소가 이제 사랑이죠. 그 제5원소 영화
네, 맞습니다. 저는 제5원소를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제 다섯 번째 원소는 이 네 가지 원소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사랑 러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아바타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바타란 영화의 과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매우 많죠.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가 아닌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그 과학적인 어떤 세계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바타 배경의 그 행성이 이름이 뭐였죠? 판도라인가?
판도라 위성이죠 사실은 행성이 아니라
행성이 있고
네,
그
맞습니다.
위성이 이제 판도라군요.
네 맞습니다.
그 위성은 뭐 크기가 좀 큰 데인가요?
그 설정상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굉장히 가까운 별이 있는데 그 별 주변에 목성같이 커다란 가스 행성이 하나 있어요. 얘가 이제 폴리페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 가스 행성 주변에 또 이제 지구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는 위성이 하나 더 딸려 있는 이제 그런 컨셉인 거죠.
위성인데 지구만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위성이 이렇게 큰 위성들도 종종 있어요?
위성이라고 해봤자 큰 행성 주변에 무언가 맴돌고 있으면 그건 다 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사이즈가 견줄 정도로 크면 가끔 바이너리 플래닛 이중 행성이라고 불러주기도 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중심에 더 큰 행성이 있고 주변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작든 크든 다 위성이라고는 부를 수 있죠.
이거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겠는데 지구는 태양의 위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위성이라는 말이 네. 어떻게 온 거냐면 우리가 satellite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satellite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원래는 어떻게 분류했냐면 메이저 플래닛이 있고 마이너 플래닛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주행성, 부행성이라고 부르다가 큰 녀석의 주변을 맴도는 보디가드라는 단어가 satellite의 어원이거든요. 그 주변에 어떤 문지기 같은 단어에서 어원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큰 애를 행성으로 보고 행성 주변에 도는 애를 이제 satellite 라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도 비유하자면 태양의 위성과 같은 개념인 거죠.
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거리가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얘가 누구를 중심으로 도느냐의 문제겠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큰 가스 행성의 위성이 이제 판도라인데 큰 가스 행성은 진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걔도 그냥 설정입니까?
이게 조금 재미있는데요. 원래 영화가 제작될 때까지만 해도 이 알파 센터리라는 실존하는 별 주변에 행성이 발견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임스 웹을 관측을 해서 해서 보니까 이 주변에 실제 가스 행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토성 정도만한 질량을 갖고 있는 행성 하나가 2년 정도 주기로 빙글빙글 이 별 주변을 아주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
2년밖에 안 돼요?
네.
그럼 굉장히 빠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구 정도와 견줄만한 그런 궤도를 이제 돌고 있다라는 게 밝혀지긴 했죠. 물론 위성이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게 아바타 2 이후인가요?
네, 이후입니다.
아니 근데 요거 4점 몇 광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주 사이즈로 보면 되게 가까운 거 아니에요?
바로 옆집이죠, 뭐.
아니 그 바로 옆집에 있는 애를 이제 발견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신 게요. 이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가 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같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별 두 개가 또 비교적 밝게 빛나고 있어서 인접한 별빛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외계 행성 찾을 때 제일 안 쓰는 방법이 그냥 사진 찍기거든요. 이게 제일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다이렉트 이미징이라고 하는 기법을 쓰긴 하는데 이게 훨씬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만약에 그 큰 가스 행성이 있고 거기에 위성이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뭐 높다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진 않습니다. 외계 위성, 엑소플래닛이 아니라 엑소문이라고 하는 천체인데 이 외계 위성의 생명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게 요즘 많은 천문학자들의 의견이긴 합니다.
왜 그래요? 그건?
대표적으로 태양계에서만 해도 꽤 잠재적인 생명체를 거느릴 것 같은 후보들이 있거든요. 목성과 토성은 생명체가 못 살겠지만 땅이 없어서 목성과 토성 곁을 도는 유로파, 타이탄, 엔셀라두스 같은 위성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어쨌든 똑같이 중심 태양에서 목성, 토성과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일단 추울 거예요. 근데 표면은 꽝꽝 얼어있지만 그 내부는 목성과 토성이 가하는 중력적인 효과 때문에 내부가 열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내부에는 얼음이 녹아서 거대한 지하 바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엔셀라두스나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주변을 지나가는 탐사선으로 얼음이 갈라져서 크레바스 같은 거죠. 그 틈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열 분수공이 있다고?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H2O인지 아닌지는 모르고요.
H2O는
확실하죠.
네. 그래요?
지나가면서 샘플링을 했던 걸로 알고
맞습니다.
배를 샘플링을 했다고요?
네. 카신이라고 한 탐사 로봇이 이제 원래 토성 곁을 돌다가 엔셀라두스 물줄기 속으로 쑥 지나갔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거기에 인산염 이런 것도 검출되고 물론 뭐 살아 숨쉬는 외계 새우를 잡은 건 아니지만 여기 이 정도면 생명체가 있어도 이상하진 않겠다. 여기까지 온 거죠.
지구에 있는 물이랑 같은 물이에요?
네, 사실상 같은 바닷물인 거죠.
그래요?
네.
그게 지금 거기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토성이나 목성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방사선하고 가깝다 보니까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특정한 뭐 자기장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제 생각에 생명체가 살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좀 흥미로운 게 목성의 제일 큰 위성으로 가니메데가 있거든요. 얘는 수성보다 조금 더 커요. 이 가니메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기장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위성입니다. 얘가 어떻게 위성밖에 안 되는데 자기장을 갖고 있지는 아직 미스터리인데 이 정도라면 아마 그 내부에 생명체가 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고 있죠.
근데 지구는 안에 있는 핵 뭐 이쪽이 금속이고
네.
얘가 이제 빠르게 돌면서 뭐 자기장 형성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거라고 보고 있죠.
예. 그 친구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자기장이 형성돼 있는지는 아직은?
네, 사실 그게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게 네. 가니메데가 어쨌든 위성이잖아요. 그럼 사이즈가 행성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럼 내부에 뭐 따끈따끈한 핵이 있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금속 핵이 크게 있다거나 이러긴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장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가 아직은 미스터리인 거죠.
그리고 그 아바타에 나오는 판도라
네. 네,
여기는 우리가 뭘 가지러 간 거잖아요.
네, 네.
뭐 언 뭐였죠?
옵티뮴.
그게 뭐예요 도대체?
옵타뮴이네요.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상입니까?
가상이겠죠
당연히.
비브라늄 같은 가상의 물질이겠죠.
그럼 그 가상의 물질은 갖고 있는 성질이 어떤 겁니까?
초전도체 성질을 띠고 있다고 들었고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상원 초전도체를 발견했다고 전국이 그냥 들끓었지 않습니까?
네. LK99.
네, LK99 맞습니다. 네. LK99하고 비슷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LK99이 정말 존재를 했다면 그래서 극존 없이도 에너지 손실 없는 전류 같은 걸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상온에서 가능하니까 자기 부양도 가능하고
그런, 상온에서도?
예, 상온에서 가능하니까요. 그 온도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지니까
예.
쓸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왜 아바타에 나오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섬 같은 거, 그 친구들이 그럼 초전도체 현상인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기전으로 그렇게 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정도 설명할 수 있다면은, 자기장을 이용해서 뜨려면은 최소한 초전도체로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자기장을 생성해서 서로 밀어내게 해서 이렇게 뜰 수 있는 방법 정도가 있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범진 교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조금 대신해 보자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1km 정도 되는 산 암석이 있다고 치면 이 녀석의 부피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돌멩이의 밀도를 고려해서 평방 세제곱미터당 진짜? 3톤의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산의 질량이 이제 3 곱하기 10의 12제곱 킬로그램.
가로 세로 높이가 1km일
네.
때
1km인 정육면체 바위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게 3톤이에요?
3 곱하기 10의 12승 킬로그램.
몇 킬로예요 그게?
조인가요?
그렇죠. 조 네. 되죠.
아 3조. 네.
근데 이 정도 정육면체가 있다고 하면 얘를 둥둥 띄워야 되니까 그 아래 단면적을 생각했을 때 내가 버텨야 하는 압력을 잴 수 있거든요. 아. 그럼 면적으로 나누면 대충 3 곱하기 10의 13승 뉴튼을 중력 곱해서 면적으로 나눠주면 3 곱하기 10의 7제곱 파스칼을 버텨야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정도의 압력을 버틸려면 필요한 자기장의 세기가 9 테슬라 정도 나오거든요.
네. 어? 9 테슬라는 아, 그렇게 나쁘지
거 아니에요?
아니, 센 건 한데 구현을 할 수 있잖아요. MRI 자체도 센 거는 15 테슬라까지 가니까.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우리 지구 같은 자연 행성이 갖고 있는 자연 자기장이 단위가 완전 달라요. 마이크로 테슬라, 미리 테슬라 못 됩니다.
가우스란 단위 쓰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 낮은 테슬라 단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떠있기 위해서는 지구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자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구 자기장에 최소한 100만 배 네, 정도의 그렇구나. 자기장은 아... 필요한 거죠.
지구 크기만한 MRI 머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정도 세기의 자기장이면 식생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식물이고 동물이고 세니까. 사는 것 그렇죠.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자기장 때문에도 방사선이 방출될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온화가 될 수도
네.
있고.
네. 예. 바위를 어쨌든 안정적으로 띄우는 게 사실은 바위의 모양이 굉장히 비정형이기 때문에 예. 사방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건 아, 되게 까다로운 일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신비로운 무언가 있다고 끝냈겠지만 이걸 정말 집요하게 이제 물고 늘어지면 사실 되게 어려운 풍경인 거죠.
만약에 그 정도 자기장이면 쇠가루도 이렇게 쭉 뿌리면 강철비처럼 엄청난 무기로 땅에서는 이렇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오히려 사람들이 스텐트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찍고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이 끌려가거나 할 것 같은데요.
아, 하여튼 그 정도 바위를 띄운다거나 이런 일은 아무리 초전도체라 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자장 하에서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은 자기장이 변화하면은 전류가 유도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전기신호로 소통하기 때문에 가만히 멈춰져 있는 자기장은 가능성 상관없어요. 그래서 MRI 세프트에서 상관없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 머신 찍을 때 3 테슬라는 좀 빨리 들어가는데 7 테슬라 정도 되면은 되게 천천히 들어가요. 안 그러면 어지러움 느끼고
맞아요. 맞아.
우리 몸 안에서 전기 자극 같은 게 혼동을 일으켜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경계가 전기로 소통하는데 전류를 집어넣으면은 예? 어떤 영역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극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혹시 몸 안에 철분이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높은 자장을 가진 MRI 머신 들어간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정도 힘을 가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게 이그노벨상 받은 주제 중에 하나 있어요. 아,
대부분이... 이그노벨상 전문입니다.
네네 전문입니다. 제가 네. 네, 제 전문이기 때문에 네. 그게 또 되게 특이한 게 그분이 또 노벨상까지 맞아요. 받으셨어요.
아, 이그도 받고 노벨상도 받고
네, 이게 안드레 가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2002년인가 개구리를 자기 부양을 시켰어요. 가장 강한 그 테슬라 속에 넣고 개구리 자체도 자성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네. 미세하지만 띄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띄웁니다.
공중 부양을 한 거예요?
네 공중 부양을 했어요. 이게 저희 동영상도 있습니다. 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강한 자성만으로
자성만으로 공중 부양을 띄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그 노벨상을 받고요. 그리고 2008년인가 진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뭘 발견했냐면 그래핀이에요.
아 스카치 테이프.
네 스카치 테이프로 그러니까 그분이 연구 자체가 정형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김필립 교수님이 그때 그래핀을 만들려고 하시려고 AFM 팁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베끼셨대요. 근데 실패를 하셨는데 근데 안드레 가임이라는 분은 3M 테이프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띄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장만 남더라. 그게 노벨상을 받게 된 계기예요.
아... 네. 아니 근데 개구리는 살았어요? 뜨고 나서?
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되게 혼란스러웠겠다. 그 늘 땅에 이제 발을 붙이고 있다가 땅에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 뜨는면 이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아 그러나 하여튼 띄웠다.
네.
그 행성까지가 4.4광년?
네.
만약에 진짜 빠른 우주선이라고 치고 가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영화 설정상 거대한 빛의 돛을 펼쳐서 광압이라고 하죠. 빛의 압력을 받아서 거의 광속의 70%까지 가속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대 대충 6, 7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영화 설정인데, 물론 비슷한 방식을 시도를 해오긴 했어요. 납작한 호일 같은 돛을 펼쳐서 태양이 쏘는 그 입자들의 바람을 받아서 태양풍으로 이제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제어하거나 이런 간접적인 테스트를 하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진 현재 기술로는 뭐 광속에 준하는 속도를 내긴 어렵고, 특히 이제 이 얘기할 때마다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재벌이 만든 브렉스루 재단의 스타샷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광년 거리에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인간의 탐사 로봇을 보내겠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여러 기술적 난제에 부딪혀서 현재는 좀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판도라라는 데까지 가는데 뭐 이론상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아마 현재까지는 매우 어려운.
그리고 사실 이 거대한 돛을 펼쳐서 그걸로 빛의 압력을 받아 가속하겠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문제 중에 하나가 태양계 바깥의 성간, 우주 공간에 입자가 되게 많아요.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우주 먼지인 거죠, 말 그대로. 내가 타고 있는 우주선 자체가 면적을 그렇게 크게 넓혀놓고 우주 먼지 구름을 꿰뚫고 지나가면 그걸로 또 받는 그 파손이 엄청나게 크겠죠. 만약에 내가 전략을 잘 짜겠다고 하면 속도를 충분히 얻은 다음엔 돛을 거의 수직으로 돌려서 얻어맞게 되는 유효 면적을 최소화해서 이제 가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태양계 바깥에 엄청나게 고에너지 입자가 많은 요거를 갤럭틱 코스믹 레이라고 불러요. 최근에 아주 먼 옛날에 날아갔던 그 보이저 같은 친구들도 태양계의 보호막을 이제 뚫고 성간 우주에 진입을 했는데, 아마 지금은 엄청 혹독한 입자들의 소나기를 계속 맞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판도라에 도착한 지구인들이 나비족으로 이렇게 정신이 이동하잖아요. 과학적으로는 매우 불가능하죠?
현재 기술로는 당연히 불가능하긴 한데요. 사람의 뇌가 전기신호로 소통하고 그걸 읽어내서 활용하려는 기술들은 많이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뉴럴링크도 신호 읽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걸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신마비 환자가 로봇팔을 움직여가지고 이걸 집어가지고 마시거나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로봇팔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를 얼마나 쥐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또 알아야지 적당하게 딱 잡잖아요. 이제 그런 정보까지도 넣어주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매우 어려운.
그렇죠. 매우 어렵죠. 왜냐면은 저희가 하는 뉴런의 개수가 1000개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인간 전체는 한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억 배 정도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그거 보면 막 링크가 원래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진짜 아바타죠, 말 그대로.
네, 네.
나의 아바타와도 이제 링크가 돼 있지만 그 나비족들은 서로 연결도 돼 있고 또 내가 타고 다니는 무슨 동물 같은 거에도
맞아요.
이렇게 해갖고 신기하긴 한데 이런 연결 방식이 아주 상상력을 많이 열어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되게 재밌는 상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든 전기적으로 측정하고 우리가 외부 컴퓨터로 가져놓은 다음에 로봇에 넣든 다시 사람에 집어넣어주든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근데 약간 비슷한 방식이 최근에 신경세포를 조그만 뭐 미니뇌라고 부르는 이 올가노이드 조그만 덩어리로 만들어서 얘를 뇌에 다시 이식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와 다시 연결합니다. 동물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정교하게 제어된 뭐 신경회로가 아니고 그냥 어쨌든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신경회로가 들어가면은 연결은 된다. 이 정도 수준은 지금 가능합니다.
아주 단순한 동물의 경우에?
뭐 쥐 정도만 돼도 미니 뇌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주면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신경계가 살아있는 동물과 이렇게 합쳐지는 것들이.
진짜요?
예. 그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그걸 이렇게 잘 느끼고 있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요?
그 신경세포가 활성 있는지는 신경세포들을 이미징하거나 아니면 전기적으로 측정하거나 해서 알 수 있고요. 얘네들이 연결됐는지는 그 신경세포 세포를 활성화했을 때 우리 원래 몸에 있는 신경세포가 이어서 활성화되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혹시 쥐를 간지럽히면 걔가 안 간지럽혔는데도 간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안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는 거죠.
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앞으로 이쪽으로 발전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계속 시도하고 있어서 제 예상보다 항상 더 빨리 발전하니까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나중에 온라인으로 뭐 로봇이 됐건 얘네들을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지금도 가능해요.
그 친구들이 부딪히는 혹은 접촉하는 보는 이런 것들을 내가 역시 느낄 수도 있고.
네, 그 파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 뇌 신호 읽어내는 것까지는 쉬워요. 1000개 정도 읽어내가지고 로봇팔 움직이고 최근에는 말 못하는 사지 마비 환자가 얼굴 근육을 뇌신호로 파악해가지고 이제 AI가 그걸 분석해가지고 목소리를 내주는 대신 그 정도까지는 이제 가능한데요. 읽어내고 활용하는 건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걸 다시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뇌에서 하려는 것들을 읽어내는 건 상당히 발전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뉴럴링크들 같은 데서도 이제 그걸 사업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네. 인권적으로 안 되는 얘기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끔찍한 범죄를 저진 전과자들이다. 그 사람들 꽂아갖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혹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
당연히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하는 건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아주 폭력적인 행동과 관련 있는 신경회로들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 신경회로를 측정하고 했을 때 뭐 이 사람들이 못하게 뭐 그 회로를 꺼버린다거나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쥐에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쥐에서는. 근데 사람한테서는 그걸 하지 못하고요.
할 수는 있네, 그러면. 그죠?
쥐는요, 조절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조절할 수 있어요, 쥐?
생식 활동도 유도할 수가 있고요.
생각 없었는데
자극해가지고 바로 올라타게 만들 수 있고요.
진짜요?
네. 목마르게도 만들어서 물 막 먹게 만들 수도 있고, 소금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소금을 막 빨아먹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온갖 것들이 가능합니다.
거의 조종이 다 가능합니다.
예. 쥐에서는 특정 신경회로들을 그 방식으로 하나씩 다 찾고 있어요. 신경회로가 행동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들이 계속 논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바타 보면 되게 키들은 크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되게 좌절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쟤네들 왜 이렇게 다 크냐고. 한 2m는 훌쩍들 다 넘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중력이 작으면 그렇게 사람 키가 크는 건가요?
중력이 일단은 지구보다는 좀 작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산소 농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예전에 역사 시간에 이렇게 보면 고생대 뭐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큰 잠자리들 보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가능했던 이유가 지금보다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제가 뭐 몇 퍼센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20%보다는 훨씬 높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판도라 행성에 사람이 직접 가면 실제로 마스크를 쓰거나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로 전송을 해서 조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중력이 작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농도가 훨씬 높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거의 비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식생활을. 아, 근데 산소가 많으면 굉장히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니까 살찔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케일 법칙 이렇게 많이 부르는 법칙이 있어요. 예. 세포 크기가 일정하냐 했을 때 세포 크기가 커지면 대사도 커지는데 표면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부피는 세제곱으로 커지는데 표면적은 제곱으로 커져가지고 네, 한계가 있다는데, 여기서도 보면 나비 쪽이 키가 엄청 큰데 다리도 가늘고 하잖아요. 네. 체중은 많이 늘어났을 텐데, 세제곱이 늘어났을 텐데 다리는 표면적이잖아요. 하중을 거칠 수 있는. 네. 그거는 얇을 수 있는 것이 중력이 낮기 때문에 맞아.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다리들도 다 늘씬늘씬해.
네네.
맞는 바지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몸이 커지면 뇌가 처리해야 될 게 더 많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혹시?
일단은 사지가 확실히 기니까 신경 전도 속도가 좀 더 빨라져야겠죠. 아. 우리 몸이 커가면서 신경 전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예, 예. 신경 전도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멀리 있는 곳에 신경 신호를 보낼 때 이제 뉴런이 팔을 길게 뻗고 있는 엑소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보내는데, 얘가 그냥 있으면 느려요. 한 1m/s. 그래서 초당 1m 정도밖에 못 가는데, 얘를 둘러싸는 피복과 같은 구조, 신경 수초라고 부르는 그 구조가 있으면요, 훨씬 더 빠른 전도가 가능합니다. 100배까지도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아마 신경 전도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사지를 조정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신경 전달이 뇌에서 볼 갈 때랑 저 발끝에 갈 때랑 시간차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 발끝에는 내가 바늘로 살짝 찔렀을 때 아! 이렇게 돼요?
신호가 올 때까지 신경을 따라오다가 이제 시냅스 건너서 와야 되잖아요. 그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연히 느려집니다. 근데 꼭 거리에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신경 수초라는 구조가 없는 애들은 한 100배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길어진다고 해도 신경 수초를 더 감거나 해서 속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아, 맞출 수는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왼쪽 귀에서 오는 소리랑 오른쪽 귀에서 오는 소리가 동시에 도달해가지고 처리돼야지 우리가 주파수도 제대로 인식하고 네. 어디서 소리가 오는지도 인식하고 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때 신경 수초를 잘 조절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맞춥니다.
싱크로나이저라?
네네.
고래 같은 경우 되게 길잖아요. 저 뒤까지 한 20m 뭐 이렇게 될 네네. 거 아니에요. 꼬리에다가 이렇게 누가 상어가 뜯어먹어도 한 2초 뒤에 알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2초까지는 아닌데 20m면 그래도 1초 내로 알 수 있겠죠.
1초 내로. 자, 그리고 끝으로 그 아바타 보면 전체가 사실 생명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영화적 설정이긴 합니다만, 여튼 그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라면 데이터인데 그걸 다 처리를 한 곳에서 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정도 처리하려면 인간이 가진 이런 데이터 처리 속도로는 불가능하겠죠?
나무 말씀하신 거죠. 네. A와라 부르는. 네. 거기 보면은 되게 신경과학자들이 자문을 했다라는 그 설정이 딱 나오는 것 같은데 아. A와 나무가 1조개 정도 되고 A와 나무 하나를 이제 뉴런으로 상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 뇌가 한 천억 개 정도니까 10배 많고 네. 걔네가 다른 나무들이랑 또 연결되어 있다는 설정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한 만 개 정도씩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 신경세포 하나가 보통 천 개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10배가 많아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100배 더 큰 네트워크인 거죠. 거기다 나무 하나가 신경세포 하나보다는 좀 더 계산 능력이 뛰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비교해보면 적어도 사람 뭐 수천 명 정도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통 속도가 100m per second 가지고는 태급시 부족하죠. 1조 개 남으면 엄청 큰 스케일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몇 시간 걸려서 저기에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너무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제 생각에는 빛을 통한 통신을 통해서 빠른 가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것처럼 광통신을 통해서 1조 개 남을 역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봤어요.
광통신 아무리 빨라도 어쨌든 빛의 속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스트리트 파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가 여기서 하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 썸바디가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렇죠. 제가 주먹 버튼을 눌렀을 때
딜레이가 있죠. 네.
딜레이가 있죠.
네. 네. 무조건 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콤보 넣으실 때도 딜레이 캐치가 안 되면은 콤보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예.
아도겐 같은 경우도 이게
안 들어갈 수 있죠.
모르시죠 이게 뭔지?
아, 잘 압니다.
알았어요?
네.
아따따 뚜겐도 아세요?
네, 잘 압니다.
어, 그래?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어. 네. 옛날에 그 오락실에서 거기는 이제 바로 기계와 기계가 이제 바로 직접 다이렉트 연결됐기 때문에 그 기판이 거의 뭐 뜯어질 정도로 애들이 막 했었는데 아 그러나 이제 커다란 무슨 나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중간에서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여튼 처리 속도나 이게 상당히 좀 느려질 수는 있겠다.
저는 오히려 비슷하게 생각해 본 게 지구상에서도 벌이나 개미 같은 게 군집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결은 안 돼 있어도 서로 간에 다 연결돼 있는 것처럼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아, 맞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꼭 연결이 되지 않아도 얘네들이 서로 후각이라든지 시각작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후각작을 통해서 후각 뉴런도 활성화되고 시각 뉴런 활성화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리모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아, 그럼 하긴 중앙과 피어피어들이 다 하나하나 각기 다 연결되어 있다고 꼭 가정할 필요 없이 하나가 그냥 전체적인 네트워크 네. 중에 하나하나 그냥 셀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굳이 모든 걸 다 계산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갈매기들 날아가는 거 보면 그리고 새들 이제 군집으로 날아가는 것도 보면 서로 간에 연결 안 돼 있는데도 굉장히 드론처럼 막 네. 날아가는 게 있잖아요. 아, 이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 바로바로 연결은 안 돼도 전체 상황을 보고 연결하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수만 마리가 이렇게 한 번에 쫙 이렇게 올라갈 때
네,
보면
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로 그렇게 가면 분명히 접촉사고가 나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부딪혀서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연적인 어떤 그들만의 네트워크 내지는 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어떻게 저희와 처음 함께 해주셨는데 재미가 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혹시 일기에 적으실 만한 그런 날이 될까요?
다이어리 가져왔는데 바로 적겠습니다.
아니요 그 다이어리 쓰지 마시고요. 요걸로 쓰시면 됩니다.
아, 네. 네
보다에서 만든 네,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오늘 정프로를 만났다. 네. 역시 정프로는 보통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정말 보통이 아니십니다. 이 질문의 강도와 깊이가
정말. 아유, 오늘 오신 기념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쓰겠습니다.
네. 우리 과학을 보다 관련된 여러 뭐 재밌는 이벤트 같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요. 한 네. 번씩 읽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바타 같은 영화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습니다만. 네. 아, 정말 상상력 대단하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우리 과학자분들도 같이 이제 영화 만들 때 좀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갖고, 와, 저런 거를 만들 수 있나? 저런 상상을 어떻게 했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좀 영화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그노벨상도 받으셨으니까 진짜 끝으로. 과학적으로 상상 많이 이것저것 막 엉뚱한 상상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했지만 진짜 이건 너무 약간 창피할 수도 있지만 진짜 참신했다 이런 거 혹시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는 프로젝트가 좀 참신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얘기해 주셔도 돼요?
혹시 드래곤볼이라는
봤죠.
드래곤볼 보시면은 딱 베지터가 지구 행성에 도착을 했을 때 딱 사람을 보고
아 스카우터?
맞습니다. 스카우터
만드세요 지금?
스카우터 비슷한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도 스카우터로는 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전투력 측정하잖아요 이렇게.
네. 전투력 입력 대신 이렇게 음식을 보면 칼로리를 측정하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앱으로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실제로 섭식을 하셨을 때 정말 이게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계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뒀거든요.
뭐 글라스 같은 걸 이렇게 쓰고?
네, 글라스 이제 요새 뭐 메타에서도 나오고 구글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저희가 음식을 봤을 때 기계학습이나 아니면 AI를 통해서 분류를 하고요. 얼마만큼 먹었는지 없어지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칼로리도 다 계산해서 뭐 탄단지 정보를 다 주고 실제 칼로리가 옆에 뜨고 저희는 이걸 디지털 위곱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정 칼로리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가 앞에 이렇게 합성 사진 같은 거 뭐 정프로님이 굉장히 뚱뚱해진 사진 이런 걸 앞에서 계속 띄우는 거죠. 이게 먹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아니면 또 이렇게 맛을 연구하시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좀 들어가면 맛없게 느끼게.
같이 협업을 한번 좀 하세요.
제가 최근에 개발한 물질 중에 하나가 맛이 없어지는 물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쓸까 했는데 찾았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로.
네. 그래갖고 젓가락 끝에 연결을 시켜줘갖고 어느 정도 이상 딱 들어간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젓가락 끝에서 나오는 거지, 그 물질이.
비슷한 게 이그노벨상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진짜요?
네. 젓가락 끝에 전극을 달아서요. 먹게 되면은 짠맛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저염식을 할 수 있게. 그게 저랑 같이 같은 해 이그노벨상 받은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그노벨상 받으실 뻔 했네, 지금.
아, 그러게요.
진짜 아깝네요.
난 너무 좋다 진짜.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한번 해주시면서 재밌는 과학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학과에서 혹시 김범준 선배는 진짜
전설이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아, 진짜요?
예, 전설이었다.
뭐 줄 봤다? 어느 쪽으로 전설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는 전통 중에 하나가 전국 수석 어디 수석 어디 수석. 그 수석 계보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김범준 교수님.
아, 그래요? 네네. 와, 멋있다. 김범준 교수님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저는 몰랐네.
진이.
어? 이걸 안다고?
딱 한 음 나는데 딱 한 음 땡.
오대수 나오는 거.
비니.
네, 비니.
기생충.
기생충에도 음악이 나와?
연애 영화예요.
그 영화가 연애 아니면 쏴 죽이는 거지 뭐.
진이.
진이. 정답입니다.
공문으로 들었어.
반장님은 여전히 이 노래도 못 들으셨을까요?
여기는 음악이 나와요.
여기는 음악이 나와요.
팽기.
아쉽게 틀렸습니다.
막 땀이 나네. 왜 땀이 나지?
반장님.
유럽 영화예요, 유럽 영화.
아니야.